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약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은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16세기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중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14세기에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한 영국의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16세기에 윌리엄 틴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성직자들만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따를 때 제사장만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이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성직자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소지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소지하고 읽은 것은 중재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때 루터는 성직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이나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 없이도 누구나 예배를 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와 같은 제사장은 필요 없다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고라와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며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스스로를 백성 위에 높이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제사장 외의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만 성소와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이 거룩하기에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도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고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확립되었지만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만인 제사장 주장의 차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서 생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를 기대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종교개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지팡이가 되려다 연병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16장에서 레위인인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장남인 고앗의 후손입니다. 레위 족속인 고라는 제사장을 위한 보조적인 일과 성막을 관리하는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주로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하여서 더 거룩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는 같은 사람인데 그들만 제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시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특권을 누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휘관 250여 명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를 말하는데 특히 시내산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총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의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스라엘 총회 전체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41절에서 고라와 지휘관들이 죽임을 당한 그 후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원망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여론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고라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이 여론에 동참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들끓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메시지를 직접 주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특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열두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외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열두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은 총 13지파지만 두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한 지파로 계수하여서 열두 지파로 계산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열두 지파에 함께 계수한 것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빠짐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아론의 이름을 적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이 맡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되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장자만 되는 것으로 특별히 대제사장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휘관이나 왕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단순히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선출이나 지도력이나 명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대제사장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시지 않으시며 12개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아론을 지명하여서 그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는 모세나 또는 다른 명망 있는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아론이라고 지명을 하셨습니다. 선출하지도 않았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지도력과 명망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하셨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두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는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며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증거계 앞은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제까지 대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지성소에서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 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 외의 사람이 들어가다 죽는 것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요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론의 자손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증거계 앞에 놓아둔 지팡이에 싹을 틔워서 그가 택하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싹이 나지 않는 것은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 자기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적어서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12개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그 방법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팡이의 이름을 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대제사장의 특권을 이제는 공평하게 나누고 누구도 차별 없이 제단과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기 장막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마른 지팡이들 사이에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였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왔고 싹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혔습니다. 뿌리도 없고 땅에 심기지도 않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열린 열매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살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감복숭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살구와 감복숭아를 구분 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어로 아몬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사케드로 사카드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카드의 뜻은 잠을 깨우다, 깨어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겨울을 깨우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라는 뜻으로 추정이 되는데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널리 자생하며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1년 중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데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1월 늦어도 2, 3월에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은 2, 3월경에 피워지지만 그 열매는 9월경에 성숙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지팡이와 함께 12개의 지팡이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져가서 각기 자기 지팡이를 집어가도록 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파를 집어들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자기들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그대로이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의 증거기 앞에서 다른 모든 지팡이들은 마른 나무 그대로였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발동했음을 그들이 이제 목격한 것입니다. 모든 지팡이가 다 말랐을 때는 몰랐지만 한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열매가 맺혔을 때는 순이 난 그 지팡이는 도드라져 보였을 것이고 반대로 마른 지팡이들은 더욱 비참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기미가 없는 죽은 나뭇가지로 돌아온 그들의 지팡이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증거를 보고서야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행동을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라고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성소에 나가고 제단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게 된다는 증거를 이제야 받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13절과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형편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나왔을 때 그들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땐 자신들의 형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행동은 못마땅하게 보면서도 자신들이 모두 거룩하다는 그러한 근거 또한 없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죄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 기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기만으로 말씀하시며 여섯 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자기 기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이유가 있는 행동이지만 타인이 하는 행동은 모두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자기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도 증거의 앞에 자신의 지팡이가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일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자기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지지해 줄 만한 정황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 버리기도 하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자기 기만은 한순간에 모두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설마설마 하면서도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말라 죽은 가지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합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첫 번째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자신에게 적용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숨은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에게 죽게 된다는 표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더 이상 원망할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히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서며 성막으로 나가지 않고도 아론이 대신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을 피하게 되는 표징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막 안에서도 생명을 틔워서 움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총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모든 자가 다 망하게 될 것이지만 아론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죽지 않게 하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양화진의 1월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양화진은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 나무들로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만 무성한 묘원을 채우고 있는데 만약 어떤 나무도 다시 움을 틔우지 못한다고 상상을 하면은 정말 암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움이 트고 초록색이 나오는 봄이 있기에 우리는 또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양화진의 나무들에도 새순이 나고 봄이 올 텐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 사이에 싹이 나고 움이 튼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단서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아론의 지팡이 마저 마른 채로 그 지성소에서 나왔다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뜻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비친 것입니다.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죽임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마저도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고 맨살에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세마포 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지부의 속죄를 위해서 숫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여서 그 분향된 그 연기로 속죄소 앞에서 자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서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난 싹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아론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열두 지팡이 모두가 마른 채로 있었다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이제 원망을 그치고 또한 죽임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씀하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대대에 걸쳐 징표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계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것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증거계 안에 보관되는 것은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솔로몬이 증거계를 성전으로 옮길 때 그 궤 안에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의 블레셋에게 증거계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도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은 없습니다. 첫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고 직계 장자에게 대제사장이 승계되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 대제사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제사가 그쳤다가 주전 520년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67년까지 격변을 겪으면서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인 바이나스 후에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제사장도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없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이도 우리는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쓰고 묵상을 하고 또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개혁은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원했지만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죽음을 면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교회가 또다시 되풀이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린 아픈 역사를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다시금 확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 후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다시 대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생겨나서 제사장과 백성을 나누고 백성들은 예배와 성경에 접근할 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 30년경에 사도들이 죽은 후에 사도들은 사도들을 계승한 감독과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감독이 사도성을 승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독을 최고로 한 수직 계급으로 교회가 급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제사장과 백성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을 나누고 구분했습니다. 교황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직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 자처하면서 제사를 거행하는 자란 의미에서 사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교들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세마포 관과 비슷한 관을 쓰고 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 외에 평신도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기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싹난 지팡이가 되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나무막대를 하나님 앞에 둔다면은 누구의 나무막대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담임 목사님, 봉사팀장, 상임위원, 구역장, 검찰 혹은 어떤 교우님의 막대를 하나님 앞에 둔다면 누구의 막대에 그 싹이 트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막대에도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싹난 유일한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인 제사장 주장의 차이는 자신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를 기대하느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힘과 의와 공로로 그 지팡이에 싹을 틔워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팡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른 지팡이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과 진리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올 한 해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싹트지 못하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긴 겨울을 깨우는
싹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생명의 빛으로 곳곳마다 비추셔서 있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